요한복음 42번 메시지. 번식을 위해 과정을 거친 생명. 첫 번째.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은 우리에게 주님의 배반당하심과 심판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에 관하여 말합니다. 사복음서에 있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기록을 읽음으로 우리는 앞에 세 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동일한 노선을 따라 기록되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기록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처음 세 복음서에 있는 주님의 순환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에 대한 기록은 많은 표적들을 수반합니다. 예를 들어 하늘이 어둡게 되었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주님의 부르짖음은 요한복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복음서들 안에 있는 또 다른 표적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기록은 처음 세 복음서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군병들이 주님을 조롱하는 것과 피와 물이 주님의 옆구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것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록들은 서로 다른 두 노선을 따릅니다. 우리는 이 두 노선의 배후에 있는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의하면 주님의 죽으심의 주요 목적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구속사역을 성취하시려고 우리와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는데 이것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키셨으며 주님은 죄를 담당하신 분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누가는 특별히 주님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구속자라고 기록하는데 이는 그가 주님이 두 죄인, 즉 하나는 구원받고 다른 하나는 멸망당한 두 강도와 함께 죽으셨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기록을 요한복음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의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의 기록은 생명의 노선을 따르고 있습니다. 요한의 목적은 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표현이며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 해방하실 목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전체를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표현이신 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과 그분이 죽고 부활하여 다른 형체, 즉 그 영으로 변형되심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어 우리와 하나 되시며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이끌어 하나님과 우리를 상호 거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고 아버지의 이름과 생명을 알며 아버지의 가족에 속했다는 것을 아는 모든 제자들이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하나 되고 세상에서 분별되어 하나님 안에 살기 위해 거룩해 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영광을 깨달아 삼일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으로 하나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2장에서 계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안에, 거룩함 안에, 또한 삼일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은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영광스럽게 될 수 있으며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이 단체적인 그릇을 통해 나타나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저자는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사망 안으로 들어가셨으며 부활 안에서 사망으로부터 나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을 제시합니다.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상고해 보므로 우리는 18장과 19장에 있는 주님의 죽으심에 관한 기록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메시지의 주제를 귀하게 여깁니다. 번식을 위해 과정을 거친 생명. 나는 특별히 과정을 거친이라는 말과 번식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18장부터 21장까지는 번식하기 위해 과정 아래에 있는 생명을 계시합니다. 하늘의 밀이 많은 밀알들로 번식해 왔습니다. 유일한 독생자가 많은 밀알들로 번식해 왔습니다. 20장에 올 때 우리는 유일한 독생자가 그분의 부활 안에서 많은 형제들을 산출했으며 이 많은 형제들은 그분의 증거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이 증거가 되실 수 있었습니까? 오직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였습니다. 과정을 거치기 위해 담대하게 자원하여 자신을 넘겨주심. 주님은 과정을 거치기 위해 자원하여 담대하게 자신을 넘겨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자진하여 사망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이요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죽을 권세도 있으며 부활하실 권세도 있습니다. 자신의 뜻에 따라 그분은 사망 안으로 들어가셨으며 사망으로부터 나오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사망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죽을 수도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그분의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죽을 수도 죽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망아,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다른 날 다시 오라. 우리에게는 사망을 거절할 능력도 권위도 없습니다. 사망이 올 때 모든 사람은 그것에 굴복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의 주이시며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분이 죽기를 싫어하신다면 그분께는 사망을 거절할 능력과 권위가 있기 때문에 죽지 않으십니다. 그분에게는 사망을 쫓아버릴 권위가 있습니다. 비록 그분은 죽음에 밀리거나 강요당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은 죽기를 자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 우리에게 넣어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음을 통과하는 것뿐임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자신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할 하늘의 밀알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하늘의 밀이 죽기를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그 생명이 해방되어 밀알을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서 우리는 주 예수께서 스스로 자원하여 죽기를 원하셨음을 봅니다. 산으로 가심. 주님이 자원하여 죽기를 원하셨다는 첫 번째 증거는 그분이 산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붙잡힐 곳으로 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걸친 그분의 긴 메시지에서 그분은 그 과정을 너무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후에 17장에서 그분은 그 과정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그분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마태와 마고와 누가에 의하면 주님이 산으로 가신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 세 복음서는 주님이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려는 부담 아래 계셨던 죄를 짊어진 분이심을 계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그와 같은 기록이 없습니다. 요한의 기록은 그분이 기도하러 산에 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과정에 넘겨주기 위해 가셨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그분은 붙잡히고 체포되고 죽음에 넘겨지시기 위해 그곳에 가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자원하여 자신을 넘겨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숨지 않고 자원하여 과정을 거치기 위해 자신을 드리셨으며 그분을 사망에 넣으려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넘겨주셨습니다. 거짓된 제자에게 배반당하심. 주님은 유다가 그분을 배반하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이것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또한 그분이 자원하여 자신을 과정에 넘겨주셨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사탄은 주님의 거짓된 제자를 사용하여 주님을 죽음에 넣었으나 이렇게 함으로 그는 주님께 과정을 거치실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영광받을 수 있는 기회, 즉 죽음과 부활을 통해 증가할 수 있는 기회로 취하셨습니다. 나는 이다께서 기꺼이 체포되심. 주님이 자원하여 죽기를 원하셨다는 다른 표시는 사람들이 그분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람들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거짓 제자 유다는 두 부류의 사람들, 즉 정치적인 사람들과 종교적인 사람들과 함께 왔습니다. 군병들은 정치적인 자들이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온 대리인들은 종교적인 자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패거리들은 생명의 줄을 사망에 넣기 위해 정치적인 패거리들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찾지 못했으며 그분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군병들은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동안 그분께 와서 그분을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만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은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나는 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미하는 나는 이다 라는 말씀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와서 체포하려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이 기회를 틈타 도망하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므로 주님을 체포한 것은 그들이 아니라 자신을 그들에게 넘겨주신 주님이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는 이다를 의미합니다. 주 예수님은 위대한 나는 이다이십니다. 8장 24절에서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다시 말해서 만일 그들이 예수께서 여호와 곧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듣고 또다시 들었을 때 두려워서 땅에 넘어졌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가 두 번째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분은 체포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그들에게 넘겨주심으로 그분이 자원하여 죽기 원하신다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만일 그분이 죽기를 자원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그분을 붙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사람을 두렵게 하여 그들을 땅에 넘어지게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그분을 체포하려던 자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만일에 그분이 체포되기를 자원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분을 붙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요한복음의 목적이 주님은 생명의 주이시며 그분은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 해방하기 위해 죽기를 원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임을 입증합니다. 관대한 태도로 제자들을 돌보심. 주님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넘겨주시는 동안 매우 관대한 태도로 그분의 제자들을 돌보셨습니다. 18장 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것은 17장 12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여기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거짓 제자에게 배반당하시고 군병들에게 체포당하시는 고통 중에도 주님은 여전히 그분의 제자들을 선히 돌보셨음을 봅니다. 이것은 사망의 과정을 통과하시는 그분의 관대한 태도를 계시합니다. 그분은 사망의 환경에 의해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심. 그분이 죽기를 자원하셨다는 것은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자르는 사건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매우 거친 형제인 베드로는 주님의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의 의도는 주님을 돕는 것이었지만 그는 단지 문제만을 일으켰습니다. 주 예수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그의 칼을 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버지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자원하여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마지못해 그것을 취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자원하여 자신을 죽음에 넘기우심으로 많은 열매를 산출하기 위해 그분의 생명을 해방하실 수 있었습니다. 18장 10절과 11절에서 우리는 주님이 그분의 체포에 대항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봅니다. 자신을 사망에 넘겨주심에 의해 주님은 그분이 생명이시라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사망이 없이 어떻게 그분이 생명이시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사람 되셨을 때 그분은 먼저 그가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1장부터 17장까지에서 주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시면서 사람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제 18장과 19장에서 그분은 그가 생명이심을 입증하기 위해 사망 안으로 들어가시려는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생명이심을 압니까? 그분이 사망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것에 의해 정복되지 않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망에 의해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통제당하거나 다스림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두 장을 읽음으로 주님이 사망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분이 사망을 이기고 정복하셨음을 발견합니다. 이 두 장에는 주님이 사망을 이기고 정복했다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종교적인 자들이 정치적인 자들과 함께 그분을 체포하여 죽음에 넣으려고 오는 것을 아셨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담대하게 그들을 만나 자신을 그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둘째로, 주님은 사망이 그분에게 다가왔을 때 침착하셨습니다. 사망에 직면했을 때 그분은 관대하게 그분의 제자들을 돌보시면서 그분을 체포하려는 자들에게 제자들을 가게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한 무리의 경찰관이 당신을 체포하러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관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두 장들에 묘사된 모든 장면들에서 주님은 관대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망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요동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서도 관대하셨습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관대하여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계시는 동안에도 그분은 그의 어머니를 돌보셨습니다. 그분이 그때 고통당하는 동안 괴로움이 그를 애워쌌지만 그분은 항상 침착하셨다는 것을 기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은 사망에 의해 정복되거나 패배하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사망으로 들어가셨으며 부활에 의해 그로부터 나오셨습니다. 그분은 사망이 영향을 주거나 정복하거나 이길 수 없는 생명이시라는 것을 이보다 더 잘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은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부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은 주님이 사망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분이 얼마나 강하며 능력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사망이 협박하고 있을 때 그분은 강하고 능력이 있었으며 그것의 영향으로 정복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사망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것에 의해 해를 당하지 않고 그것에 붙잡히지 않고 사망으로부터 나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생명이시라는 이 어떠한 입증입니까? 사람들에 의해 그분의 존엄성을 시험받으심, 유월절 양으로 시험받으심. 주님은 사람들에 의해 그분의 존엄성을 시험받으셨으며 유월절 양으로서 시험받으셨습니다. 주 예수는 유월절 양으로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표에 의하면 유월절 양은 죽임을 당하기 전에 점검을 받아야 했습니다. 즉 어떤 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 점검받아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시험받으신 것은 이 예표의 성취였습니다. 그분을 점검한 후에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했노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유월절 양에게는 아무런 흠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이 되시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들의 종교 안에서 유대인들에 의해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하나가 부인하는 앞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들의 종교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점검을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점검은 매우 불쾌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가장 친근한 제자 중 하나가 부인하는 앞에서 점검당하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점검받고 계시는 동안에 베드로는 그분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고통받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만일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우리는 베드로를 꾸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하는 자가 심판받음. 대제사장이 주님을 점검하며 심판하는 동안에 주님은 그분의 존엄성으로 대제사장을 심판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두려움 없이 매우 위엄 있게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양이 점검받는 동안에 점검자들은 그분에 의해 점검받고 있었으며 점검자들의 흠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의 율법에 따라 그들의 정치 안에서 이방인들에 의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주님은 로마 제국의 법에 따라 이방인들에 의해 점검을 받으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법은 유명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많은 나라들의 법이 그것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법에 따라 정치 안에서 이방인들에 의해 정금을 받으시기 전에 그분은 사형 집행을 위해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정검을 받으셨습니다. 후에 그분은 로마 정치에 의해, 즉 땅에 속한 권력의 법에 의해 정검을 받으셨습니다. 유대 율법의 사형 집행은 범죄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러한 사형 집행 방식이 유효했다면 주 예수님은 아마도 돌에 맞아 죽으셨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그분이 들려야 하리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하신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년 전에 나는 유대인들이 유월절 동안에 양을 어떻게 죽이는가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기사에서 유대인들은 막대기 두 개를 취하여 십자가 형태를 만들고 양을 십자가에 올려놓은 뒤에 두 다리는 십자가 밑에 메고 쭉 뻗은 다리는 가로지른 막대기에 붙잡아 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양을 죽임으로 양의 피가 다 흘러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양을 죽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의 그림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율법에 따른 유대인의 범죄자들에 대한 사형 집행 방식이 그들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유대 민족에게는 권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민족은 그들의 법에 따라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합법적인 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얼마 전에 로마 정부는 범죄자들의 처형 방식으로 십자가 처형을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심판하는 자가 심판받음. 빌라도가 주님을 심판하는 동안 주님은 그분의 존엄하심으로 빌라도 자신을 심판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자인 빌라도는 매우 소심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정치가의 본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옳고 그름을 다 알았지만 모든 정치인들처럼 그도 사람들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의 실상도 이와 동일합니다. 빌라도는 주 예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님이 아무런 잘못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들의 소리에 굴복되어 정직하지도 참되지도 신실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빌라도 앞에 끌려왔을 때 다시금 빌라도가 주님을 심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분이 빌라도를 심판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빌라도의 한 가지 특성은 그의 소심함입니다. 그는 유대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주 예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분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을 수 없노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주님을 심판하여 그분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불공정한 것이며 불의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빌라도에게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고 왔으며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자는 나의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빌라도는 주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빌라도를 심판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실상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이처럼 고위 관리로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다. 그렇다면 너는 거짓된 사람이다. 너는 참되지 못하다. 이후 빌라도는 드러나 수치를 당하였고 주님에 대한 심판을 멈추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치의 어두움을 봅니다. 사람들의 불의로 선고를 받으심. 주 예수께서 정검을 받으신 후 완전한 분이신 그분은 사람들의 불의로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이 불공정한 선고는 종교의 눈먼과 정치의 어두움을 드러냅니다. 유대 종교인들은 가장 의로우신 분을 배척하고 강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눈이 멀었었는지. 그들은 그들의 종교로 가려워져 있었으며 증오로 가득했습니다. 이방의 정치인 빌라도는 주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선포했으나 여전히 그는 유대 백성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분을 판결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정치적이었는지. 종교와 정치는 그리스도께 불의한 판결을 선언하기 위해 함께 일했습니다. 정치가 먼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시작한 것은 어두운 정치 권력을 이용한 종교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망에 의해 시험받으심.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 번식을 위한 과정에 있어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망에 의해 시험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는 라틴어로 갈보리로서 해골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의 의미는 모욕과 수치를 가리킵니다. 그분은 모욕과 수치 속에서 사망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범죄자들로 취급당하심. 골고다에서 저희가 예수를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는 이사야 53장 12절에 있는 예언의 성취로서 여기에서 메시아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수치와 모욕의 장소에서 죽음에 넣어졌을 뿐 아니라 또한 범죄자 중 하나로 대우받으심으로 범죄자들과 동일하게 취급당했습니다. 히브리 종교와 라틴 정치와 헬라 문화로 대표된 인류에 의해 죽임을 당하심.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주님은 히브리 종교와 로마 정치와 헬라 문화로 대표된 인류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 칭호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는 히브리 종교를 대표하며 라틴어는 로마 정치를 대표하고 헬라어는 헬라 문화를 대표합니다. 온 세상의 인류를 대표하는 이들 세 가지가 더해졌을 때 이는 하나님의 양이신 주 예수께서 온 인류에 의해 온 인류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그가 쓴 것을 바꾸도록 요구했을 때 빌라도는 나의 쓸 것을 썼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빌라도가 쓴 것은 그로부터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 있었으며 그는 그것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군병들이 그분의 옷을 나눔. 종교는 눈이 멀었으며 정치는 어두우며 통치자는 거짓되고 군병들은 탐욕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은 그분의 옷을 취해 군병 수를 따라 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분의 속옷은 호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될 것인지를 보기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것은 군병들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시편 22편 18절에 있는 예언이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군병들은 시편 22편 18절에 예언된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이 주권적으로 계획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생명의 줄을 죽음에 넣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취된 모든 예언들은 주님의 죽음이 사람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입증합니다. 그분의 제자에게 그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심으로 그분의 어머니를 돌보심.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계셨을 때 그분이 일곱 마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이 일곱 마디 말씀은 매우 유명합니다. 주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신 것이며 두 번째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신 것이고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너의 어머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세 마디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전반 3시간 동안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이것은 사복음서에 아주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3시간 동안 그분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사람에 의해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3시간 동안 그분에게 발생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에 의해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죄인으로 보셨으며 죄를 위한 대지물로 보고 그분을 심판하셨습니다. 후반부의 3시간 동안에 그분은 다른 네 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십자가로부터 하신 네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신 것이었고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것이었으며 일곱 번째는 아버지여 내 영을 당신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동안 그분은 그의 어머니와 곁에 서 있는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셨으며 그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모시니라. 우리가 보았듯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후에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주님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중 하나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에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의 기록은 주님이 죄인들의 구원자이심을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신 말씀은 죄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구원받은 죄인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여기 19장 26절부터 27절에서 주님은 그의 어머니에게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셨으며 그의 제자에게는 보라 너의 어머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생명의 연합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복음은 주님이 그의 제자들 속으로 넣어지는 생명이심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분과 하나 될 수 있으며 그분의 어머니의 아들이 될 수 있으며 그분의 어머니가 그분의 사랑하시는 제자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생명에 의해서입니다.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생명의 전달을 위해 그분의 생명을 그분의 제자들 안으로 넣어주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생명의 전달을 통해 그분의 제자 중 하나가 그분의 어머니의 아들이 될 수 있었으며 그분의 어머니는 이 제자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전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구원의 복음이 아닌 믿는 모든 이들 안으로 전달되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 계시는 동안 한 죄인, 특히 저주로부터 구속받아 낙원으로 옮겨진 강도에게 하신 말씀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에 기록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구속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그의 어머니와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어머니가 제자의 어머니가 될 수 있으며 그분의 제자가 그분의 어머니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구속에 의해서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생명에 의해서, 생명의 연합에 의해서, 생명과의 동일시됨에 의해서, 거듭나는 생명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분의 죽음에 의해 주님은 자신을 제자 요한에게 넣어주셨으며 거룩한 생명에 의해 요한은 주님께 연결되었고 주님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님의 어머니는 요한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왜 누가복음에는 주님이 강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으며 요한복음에는 그의 어머니와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죄인들을 죄의 저주로부터 구속하기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강도와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또한 저주로부터 구속받아 즉시로 낙원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죄인들에게 전파되기 위한 주님의 구속하는 죽음에 관한 복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그의 제자들 안으로 생명으로 해방하고 넣어주기 위해 죽으심으로 모든 제자들을 그분과 동일시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제자들은 그분의 어머니에게 아들들입니다. 그분의 생명과 죽음으로 인하여 주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넣어주심으로 우리를 그분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그분의 어머니에게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죽음이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 우리 안에 넣어주기 위한 것임을 입증합니다. 신 포도주를 마시음으로 조롱당하심. 28절과 29절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융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목마름은 사망의 맛입니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사망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기에 우슬초는 마태복음 27장 29절과 마가복음 15장 19절에 있는 갈대로 이는 갈대 우슬초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시작할 때 쓸개와 몰약을 섞은 포도주를 한 모금의 마취제로 주님께 드렸으나 그분은 이것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끝 무렵에 그분은 목이 말랐으며 조롱하는 투로 신포도주가 그분에게 드려졌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입고 마시는 그분의 권리까지도 그분의 생명과 아울러 탈취당하신 바 되었습니다. 만유를 포함한 그분의 죽음의 역사가 이루어짐.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이 돌아가시니라.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계속하여 일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혔었을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여전히 십자가 위에서도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죽으시기 전에 그분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동안에도 그분은 여전히 죄인들의 구속을 위해, 뱀을 멸하시기 위해, 거룩한 생명을 해방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이 성취된 후에 그분은 온 우주를 향해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후에 그분은 죽어 안식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 예수를 찬양하십시다. 오직 그분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 그분은 그분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의 역사를 이루셨으며 그로써 그분은 구속을 성취하시고 옛 창조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새 창조를 산출하기 위해 그분의 부활 생명을 해방하셨습니다. 죽음의 과정 안에서 그분은 그분이 처신하신 방법에 의해 그의 반대자들과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자신이 생명이시라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사망의 무시무시한 환경은 그분을 조금도 두렵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사망에 대비되는 생명이심을 강하게 입증하는 대조를 마련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든 사망이 영향을 줄 수 없는 생명이시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